시대 소망 제19장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또 많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활동을 조금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할 지역이 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지도가 좀 시커멓게 잘 나오지 않았지만 유다는 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랫부분에 있고 갈릴리는 그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요한복음 4장 4절로 6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이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오늘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거기 수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세겜 골짜기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이제 수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이십니까? 지도상으로? 이제 거기에 한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걸터앉으셨습니다. 이 정오의 태양이 아주 뜨겁게 비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꽤 먼 거리를 걸어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목도 마르고 좀 이렇게 심심히 피곤한 중에 계셨던 것 같아요. 배도 고프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갔습니다. 먹을 것을 좀 사러 갔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혼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그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거래를 하지 않고 서로 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더욱 경멸했습니다. 그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 배경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있었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통일 왕국을 지배하다가 솔로몬대에 와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북방 이스라엘을 세웠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러니까 왕권이 정통으로 이어진 것은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에 유다를 세워서 나라가 이제 두 조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왕위를 계승한 남방 유다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또 한 번 큰 갈등이 있었는데 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그 에스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 모금을 많이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도 같이 좀 그 성전 재건을 하겠다 하고 이제 제안을 하고 나섰지만 예,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장면이 에스라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이 두 지역 간의 감정이 매우 심각했고 적대감, 모멸, 뭐 경멸해서 아주 복잡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유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예,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그 음물가에서 예, 잠시 쉬게 되셨습니다. 여기 시대 소망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정오의 무더위 때문에 예, 상당히 갈등을 느끼셔서 음물에서 물을 좀 마시고 싶었지만 예, 두려박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고 그냥 목마른 채로 계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주에 쳐주신 예수님께서 물의 근원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갈증을 느끼시지만 두려박이 없어서 물을 못 마시고 앉아계시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물을 기르러 오면 좀 그 물을 좀 한 그릇 얻어 마셔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없어서 혼자 앉아 계셨는데. 마침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이었는지 맸는지 어쨌든 물 항아리를 들고 와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뭐 전혀 상관없이 마치 못 본 사람처럼 두레박으로 이제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돌아서 가려고 할 때 성경에 호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보시오 그 물 좀 한 모금 마십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아마 물을 달라고 부탁하실 때에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 예수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목이 마르고 물을 마셔야 될 필요를 느끼셨지만 그 물 길러 온 여인의 그 마음속을 지금 꿰뚫어 보신 결과 전도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혹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 접근할 때에 꼭 도와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접촉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요청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전도적 접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이제 새롭게 이사를 갔는데 이제 뭐 망치로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망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가까운 옆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새로 이사 왔는데 망치를 좀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웬만하면 빌려줍니까 안 빌려줍니까 있으면 빌려주죠. 그럼 가지고 와서 망치를 잠깐 쓰고 갖다 줄 때에 교를 한 5천 원씩 사다가 가지고 가서 잘 썼습니다 하고 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굉장한 호감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정도 살 돈이면 망치를 하나 사도 될 텐데 참 후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리스도인적 교제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의도적으로 사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참 사교성이 없죠. 사교성이 또 너무 많아도 또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교인들이 자기 타고난 성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도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어디 이사가서 처음에 한두 번 인사 안 하고 지나치면 계속 인사 안 하게 됩니다. 가자마자 이제 먼저 인사도 나누고 이런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귐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호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물 좀 한 모금 먹읍시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보니까 유대인 남자거든요. 상당히 당황이 되고 놀란 모습으로. 그러나 이 여인은 뭐 나중에 이야기에서 드러나서 알지만 남자를 사귀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뜸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사마리아 남자끼리도 잘 얘기를 안 하고 지내는 터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을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생수를 이렇게 못 먹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가 물 뜨니까 생수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아마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시대소망에는 그 말을 이렇게 풀이해놨습니다. 내가 발아래 있는 운물에서 물 한 모금 같은 매우 작은 호의를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는구나. 네가 만일 나에게 요구하였다면 나는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어 마시게 하였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제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여자는 아주 육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접근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심령을 끌어보고 계셨습니다. 그 여자가 좀 부주의하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사귀어보면요 그 마음에 어떤 그 영적인 필요와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고 순수한 사람이지만 이 영적인 필요를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면은 아주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남보기에 이렇게 부도덕하고 모르게 행동이 그렇게 단정하지가 못하고 또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어떤 영적인 갈급, 어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심령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졌을 때에 그것을 신속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선교적 열정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인으로부터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당장 급한 물보다는 더 근원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직접 말씀을 펴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다시 깊이 음미하면서 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이 여인은 계속 이 야곱의 우물 속에 들어있는 그 물질적인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지금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로 솟아오르는 영적인 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잠시 후에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대소망의 187페이지에 이 말씀을 예, 영감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운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이건 단지 그냥 물질적인 물만이 아니고 어떤 그 인간적 어떤 갈증, 또 인간적 욕망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음물에서 그 인간적 욕망의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른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인간에게 다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욕심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있어요. 권력. 뭔가 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러 보고 싶은, 특히 남자들에게 이런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고 찬사를 받는 어떤 이 명예에 대한 그 욕구와 욕망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좀 모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그런 또 육적 욕망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재밌게 쾌락을 추구하는 뭐 이런 저런 욕망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 욕망을 충족시킨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궁극적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벌고 난 후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쟁취해도 그것이 한 순간의 일일 뿐이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인간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한 뒤에 전도서 2장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평범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전도서 2장에 있는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한번 다시 펴보십시다. 전도서 2장.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과 재력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공개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선님의 물주기와 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내가 무엇인지 눈에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않고 다 해봤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입니다.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솔로몬 이미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른이 경험한 이야기를, 교훈을 잘 듣습니다. 자기가 해보지 않아도 어른이 경험해서 그것은 좋지 않다, 이렇다면은 지혜로운 아이들은 그것을 잘 듣습니다. 어리석은 아이들은 꼭 자기가 죄를 저질러 보고야 아이코 그게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모든 일을 우리 선조 솔로몬께서 다 해봤습니다.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그 1923년에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카고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그 당대의 가장 부자 9명이 모였습니다. 그 9명이 사교 클럽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신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기고 쾌락을 또 방종을 쫓아서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부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25년 뒤에 그 사교 클럽 회원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증권사 사장이던 리처드 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도소에서 외롭게 죽었고 철강왕 찰스 슈워드는 회사가 파산해서 화병으로 죽었고 가스회사 사장이던 하워드 홉스는 정신병원에서 우울하게 최후를 마쳤고 미국 최대의 밀 도매상이었던 아서 카트는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장관 출신의 엘버트 월과 사업가 사무엘 인셀은 범죄자로 지목돼서 쫓기다가 죽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냈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 생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공허한 갈증은 어떤 인간적 요소라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눠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늘 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누리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으로 표현이 되었고 말씀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율법 그렇게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도 전혀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맞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정말 그 멈추지 않는 생수가 이 속에서 흘러나옴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만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약성경에서 몇 차례 그런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특히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주 단순하게 밝히 드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몇 개 요약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이 대개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신을 낮은 위치에 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살되 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혹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끝까지 견디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살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을 생기게 만들어주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근원은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이타심과 봉사에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력은 나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버리셨을 때 죽은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네 가지를 나눌 때 생기가 그 속에서 소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사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썩어져 없어질 때에 다른 수십 수백 대의 생명이 솟아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자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반대로 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자꾸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주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생명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자꾸 지키고 보존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자꾸 그 반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흩어나누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고 아주 값진 교훈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뭔가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시기 전에 그 전 단계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인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선물로 받기 전에 그 생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불결함을 씻어내는 단계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여자의 죄에 접근하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은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지. 네 말이 맞지. 다섯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아, 이 여자가 그냥 남편이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숨겨진 죄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이 흐르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과 동기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죄를 씻어버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은근히 잠재하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품고 있는 한, 이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이미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이 솟아넘치려면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습관적으로 반복되던 우리의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심령 속에 생수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그 과거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예배 논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이제 화제를 돌려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또 중요한 교훈을 또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데로 가느냐고 자꾸 이 얘기나 먼저 맞춰보자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유도하는 곳으로 일단 따라가서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에 대하여 뭐 사마리아인들이 신당을 세워놓았던 그리심산의 성전과 또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예루살렘의 성전 그 예배 뭐 이런저런 논쟁을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 주신 마지막 교훈은 예배의 장소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에 대하여 또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와서 마음을 찢지 마시고, 예배하러 오기 전에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을 수 있는 준비된 예배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속 깊은 곳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이 분명히 이 여자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태도를 통해서 이 여인은 무슨 수치심을 느낀다든가 불쾌함을 느낀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시대소망 189페이지에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와 이야기할 때 그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에게서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의 과거가 자기 앞에 펼쳐졌을 때 그 여자는 자신의 큰 부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여자는 수가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제까지 접촉하여 오던 어떤 것도 자기의 필요를 이와같이 크게 깨닫게 해준 적이 없었다. 이 여자 생활은 비록 무질서하고 부도덕했지만 매일 마음속에 질질을 갈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 여자의 생애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 여자의 과거를, 현실을 낱낱이 알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이 대목이 저는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지금 말하는 상대가 나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부분들을 낱낱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어투나 표정에서 상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여같이 정말 추하고 더러운 죄인도 사랑하고 친구처럼 대해준다는 것을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느낀 것입니다. 예수의 인지하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런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정죄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멸시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표정 속에서 상대방을 정말 좋은 친구로, 또 아주 호감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도록 늘 기도하시고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도덕적, 신앙적, 인격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친구처럼 사랑해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가마로 이 여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영적인 피로를 느끼고 그 영적 피로가 충족되었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그 영적으로 충만함을 느끼게 될 때에 이 육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하찮게 보여지게 됩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것들이 중대하고 커 보이지만 영적으로 만족함을 느낀 사람들은 육적인 요소들이 아주 무가치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즉시로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본 것과 자기의 변화를 거침없이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사실 동네에서 좀 이렇게 신임을 받았을까요? 조금 이상한 여자로 비춰졌을까요? 그 조금 이상한 여자로, 그냥 이 남자, 저 남자랑 살아가는 부도덕한 여자로 그렇게 동네에서 비춰졌지만, 이 여자가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할 때,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믿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에게서 동네 사람들은 평상시와는 전혀 같지 않은 새로운 다른 모습, 변화된 표정과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확신에 찬 말로 이야기를 하는지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말을 하는지 와보라고 할 때 안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면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이 그런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홍명관 목사님이 묵동교회에서 예언전대를 하시는데 홍 목사님은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분 한번 설교하시고 나면요, 이 속옷이 다 젖어버려요. 푹 물에 젖듯이 다 젖어버려요. 저는 조금밖에 안 젖어요. 열정이 그만큼 저는 못 따라갑니다. 근데 어떤 이제 초신자가 와가지고 예언 설교를 듣는데, 그, 뭐, 워낙 그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 하겠더래요. 그러면 그분이 결국 결심을 했어요. 근데 결심한 다음에 한 이야기가 뭐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전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지 사실인 것 같더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확신에 찬 모습이 필요해요. 전대를 좀 오라고 권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뭐 이번에 뭐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와봐 뭐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안 옵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오면 정말 내 운명이 달라질까라고 말이야.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안 갈 것 같다가도 딸려서 올 정도로 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평판도 별로 안 좋았던 여자지만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했을 때 와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와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좀 달라진 모습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사물에 몰두한 사람들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영적인 사물에 몰두하게 되었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었고 예수님께 물 한 그릇 드리는 것도 달려버렸습니다.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고 계셨지만 이 여인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갈증도 잊어버리시고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좀 빵 좀 드시죠. 난 뭐 배가 부르다. 누가 와서 뭘 줬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적인 일을 할 때 육적인 피로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사실 화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은 거의 굶습니다.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하다 보면 뭐 밥 먹을 시간도 마음도 거의 없지만 배가 고프질 않아요. 거의 제가 식사를 화요일 금요일 못하지만 뭐 전혀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줄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이 배고픔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할 줄 아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밥 굶으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열심히 드시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해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의 그림자를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생명의 샘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생명수를 마시게 하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